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약 800년 전에 몽골의 위대한 수장인 칭기스칸이 자신의 부하 몇 명을 중앙아시아로 보냈어요.
중앙아시아의 지배자는 칭기스칸의 부하들을 붙잡아서 수염을 태우고 몽골로 돌려보냈어요.
칭기스칸은 모욕을 느끼고 몹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몽골 군대를 이끌고 중앙아시아로 쳐들어왔어요.
어떤 하자라족 사람들은 자신들이 몽골 군대의 후예라고 믿고 있어요.
이들의 눈과 얼굴은 몽골 사람들과 닮았어요.
게다가 페르시아어 방언인 하자라족의 언어조차 여러 몽골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과거에 이 아시아와 유럽을 벌벌 떨게 했던 이 칭기즈칸의 후예들인 하자라족을 소개해 주시려나 보네요. 그러면 하자라족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건가요?
네, 하자라족은요, 현재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란의 북부, 또 아랍에미리에이트와 같은 나라에 퍼져서 살고 있어요.
칭기스칸이 중앙아시아를 점령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국경이 뚜렷하지 않아서 넓게 퍼져 살고 있었는데 이후에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또 여러 나라에 분포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하자라족은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인 하자라자트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하자라족은 1년의 대부분을 진흙 벽돌로 만든 집에서 지냅니다.
하자라족의 집은 여름 동안 재배하는 오디, 포도, 복숭아를 건조시키기에 가장 알맞은 평평한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자라족은 길고 추운 겨울 동안 먹기 위해 말린 과일을 저장합니다.
이 지역의 다른 많은 사람처럼 하자라족 사람들도 수저를 사용하기보다는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하자라족 사람들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식사할 때 손님에게 가장 좋은 자리를 줍니다.
어찌 보면 이슬람과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네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강력한 이슬람 국가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하자라족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인 하자라족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처럼 보이는 넓은 집에 살아요.
네, 그리고 개와 당나귀, 또 염소, 그리고 양과 닭, 심지어 소까지 가족들이 기르는 모든 동물들이 넓은 집마당에서 함께 살아요.
하지만 모든 하자라족 사람이 부유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은 가난과 기아, 그리고 질병으로 힘들어합니다.
가난한 하자라족 사람들은 그들이 사는 도시에서 가장 힘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아프가니스탄이 중동 아랍인들 중심인 나라이다 보니까 이 하자라족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어려움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살고 있는 하자라족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네, 맞습니다. 압둘은 하자라족 난민이에요. 다른 여러 하자라족 사람들과 함께 파키스탄에 있는 퀘타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죠.
압둘은 고국을 기억하면서 슬프게 미소 지었어요.
여름에 우리는 높은 곳에 있는 산골짜기로 양과 염소를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에는 동물들이 먹을 풀이 많이 있거든요. 동물은 매우 주의해서 지켜봐야 해요.
하자르족은 산에 있는 동안에는 갈대를 엮어 만든 천막에서 지내요. 여자와 어린 소녀들은 동물의 젖을 짜고 그것을 마구 휘저어요. 그러면 치즈라는 음식이 만들어져요.
하자르족은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하자르족은 눈을 통해 물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자르족은 눈을 아프가니스탄의 금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눈이 내리지 않으면 강이 마르고 또 작물이 죽고 사람들도 굶주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자라족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있나요? 복음이 전해졌는지 궁금하네요.
네, 물론 있습니다. 압둘의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시면 아마도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아요.
저는 사는 게 너무 위험해져서 아버지는 저를 산 너머에 있는 이곳 쾌타로 보내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세요.
압둘은 겁에 질려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좋은 직장을 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배웠어요. 영어를 배울 때 저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저를 어느 모임에 초대했는데요. 그 모임에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집이 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하자라족도 사랑하신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압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압툴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압툴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압툴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네요.
네, 1990년대에 폭력적인 이슬람 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넓은 지역을 장악했었어요.
탈레반의 지배 아래 수천 명의 하자라족 사람들은 매우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 이유는 하자라족이 탈레반이 따르는 것과 같은 엄격한 이슬람교가 아닌 다른 종류의 이슬람교를 따르기 때문이었죠.
탈레반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하자라족을 큰 목표로 삼고 공격했어요.
압둘은 다른 하자라족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신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자라족 그리스도인들은 만나게 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교의 관리자들에게 자신들을 신고할 간첩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종종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일을 주저하기도 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네요.
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많은 전쟁과 또 근처 파키스탄의 종교적인 폭력이 하자라족 사람들에게 파멸과 가난 그리고 고통을 가져왔어요.
많은 하자라족 사람, 특히 하자라족 남자들은요, 안전하고 또 직장을 구할 수 있고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는 나라로 가기 위해서 노력해왔어요.
어떤 때에는 학생의 신분으로 나가고 또 어떤 때에는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몰래 숨어 들어가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많은 사람이 육로를 통해서 멀리는 북유럽까지 여행을 하고요. 일부는 배를 타고 호주나 미국, 캐나다까지 가곤 합니다.
많은 하자라족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도중에 목숨을 잃었어요.
정말 하루속히 하자라족이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땅이나 또 파키스탄이 안정화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교 문제도 있고 또 전쟁이나 기근, 사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하자라족 이야기 또 중동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 모임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감동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이렇게도 정의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나라.
가난한 자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가난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하다면 돈이 없고 집이 없고 또 불쌍한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것을 물질적으로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영적인 어떤 심령의 가난함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가난함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오늘 가난한 자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가난한 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을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네.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해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나요?
가난한 자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관문이 가난한 자라니 좀 이해하기 어렵기도 하네요.
그렇죠. 가난하고 네.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그 개념, 그 가치관,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주인, 두 개의 나라, 세상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이 이런 건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을 원리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본인이 걸려 넘어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함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는다. 라거나 가난하기 위해서 게으르게 사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것인가요?
그렇죠. 세상의 가난함 그리고 그 가난한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가난하다고 또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부자인데도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 가난함,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기 편의에 맞춰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요. 그러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가난함이라는 개념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만 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난함과 가난한 자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가난함과 가난한 자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요. 하나님은 가난함을 무엇이라고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하시는지 말이에요.
네, 먼저 하나님은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물질을 돈으로 본다면은 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 돈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돈은 선한 것이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돈을 선한 것이다. 이거는 조금 옳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은 선과 악으로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아, 음식과 같은 건가요? 음식은 필요한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누군가는 너무 먹어서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잖아요.
좋은 비유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 물질을 잘 이해하고 자신이 이 물질 그리고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도구로서 이것을 대해야만 하는 거예요. 또 물질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결국 돈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은 그런 우선순위의 확인을 종종 하시는데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위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요 이렇게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실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네,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죠.
그렇죠. 어부에게 그물을 버린다는 것은요.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의 삶의 핵심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두 분도 예수님의 제자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어우, 네.
자신있게 대답했죠?
네, 자신있게 먼저 대답하자 우리 소망자매님께서. 소망자매님의 제 1순위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제 마음으로는 저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인데요.
네.
현실적으로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를 돌아보면, 실제적으로 제 모습 속에 나타나는 우선순위는 저의 행복, 저의 편안함.
네.
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되게 자신있게 예수님의 제자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말이죠.
부끄럽네요.
네,
갑자기.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자매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진짜 마음속으로는 나는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둬야 된다, 두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네.
제 삶을 돌아보면은 이게 또 현실적인 문제랑
네.
부딪히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뭐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제 뭐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갈 때 예수님보다 이렇게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들기도 하고요. 아, 혼자일 때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됐었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긴 한데 이 이야기는 어떤 말씀인가요?
한 청년이 자신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물질 가지고 있는 거를 다른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바로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어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쉽게 봤을 때 부자는 천국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못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부와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 거군요.
맞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면 다 천국에 들어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가난해도 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맞아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결단하라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주시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매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소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또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가 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물질을 사용하게 하셔서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또 반대로 화가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질을 주세요라고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게 화가 되지 않도록 내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 앞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물질이라는 도구를 받았지만 결국 그 도구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얘기는 필요한 만큼,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또한 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네, 또 종된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야겠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가난을 실천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추구하는 완전하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리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그 자리가 주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물질이 있고 없고를 떠나 또 양식이 있고 없고를 떠나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가난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삶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요점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난함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신 북조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가난함, 가난한 자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의 나라라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건 아주 불편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슬프고 뭐 이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난한 것은 영광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 좀 새롭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달라고 움켜쥐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주셨을 때 그것을 어디에 또 사용할 수 있을지 어느 곳에서 그 가난함을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을지 물어보면서 잘 사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자매는요?
네. 저는 오늘 가난한 자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내용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살면서 그 돈이라든가 그 어떤 물질이 내 삶의 지배자가 되게 그냥 버려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 돈 같은 물질을 내가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하는 데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자라족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자라족이 얼마나 어려웠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중에서도 성도들을 두시고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 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땅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이슬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에 둘러싸여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고 그래서 성도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가난한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 반드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자라족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 북조선 성도들도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서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북조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조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21살 청년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상심한 마음 속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나 두려워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진리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북조선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티나라고 합니다. 저는 8살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곧 죽는다고 말했죠. 하지만 저는 지금 29살이 되었고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걷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 선택받아 일곱 나팔 심판에서 능히 보호받을 북조선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자매님들은 하늘이 맑은 날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비 오는 날을 좋아하나요?
저는 하늘이 맑은 날을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소리 자매님은요?
네, 저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맑은 날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맑으면 맑은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다 좋은데요. 다만 비가 많이 내릴 때 차 운전을 해야 할 경우에는 좀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비가 내릴 때는 비뿐 아니라 천둥과 번개 같은 여러 기상현상들이 동반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 신비한 자연현상이지만 밤중에 그 불빛과 소리 때문에 잠을 깰 정도가 되면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무섭기도 합니다.
번개 중에서도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벼락인데 엄청난 전류가 흐른다고 하죠. 무서운 자연현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번개는 보통 정난운이라고 부르는 소나기 구름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구름 내부에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서로 부딪히면서 전력을 발생시키는데 정난운의 상충부와 하충부의 위치 에너지가 부딪히면서 번개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과학 수업을 받는 느낌이라 신비롭고 재밌네요. 번개 후에 치는 천둥은 번개의 충격으로 생기는 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번개가 크게 번쩍일수록 천둥 역시 큽니다.
목사님, 번개와 천둥이 자연 현상이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현상이었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며 벌벌 떨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과 번개와 천둥이 동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는 구별된 두려운 존재, 심판하시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번개와 천둥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 그것보다 훨씬 두려우신 하나님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그것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번개와 천둥이 칠 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앞선 방송에서 요한이 본 일곱 나팔 환상을 살펴봤는데요. 아직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환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나오기 전에 요한은 열린 책과 두 증인 환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도 번개가 칠 때 나타나는 천둥 우레가 등장하는데 바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의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힘센 천사가 입은 구름이니 얼마나 크고 많은 비를 동반할까요? 그 천사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바로 우레와 같았던 거군요.
네.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는 네 가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 천사는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힘센 천사의 모습에서 뭔가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모습들은 앞장에서 등장했던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힘센 천사는 4장의 하나님과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는데요. 이것은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행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2장 2절입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힘센 천사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5장의 두루마리와 같은 책입니다. 처음 이 두루마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인으로 봉인된 채 있었죠. 이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받아다가 일곱인을 떼어 두루마리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예수님에게 받아 최종적으로 요한에게 준 것이군요. 요한계시록의 전달 과정을 보여주는 1장 1절 내용과 똑같네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발견되는 계시의 통일성이 놀랍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힘센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어마어마한 거인의 모습입니다. 땅과 바다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들고 있는 두루마리 속에 담긴 내용이 온 세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곧 힘센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천사를 통해 보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이어 힘센 천사의 외침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계시록 10장 3절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마치 번개가 치고 그 충격파로 천둥이 생긴 것 같은 상황이 연상되는 장면입니다. 힘센 천사가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그 내용이 중요해서겠지요?
그렇습니다. 천사의 사자후와 함께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일곱 우레 소리를 기록하려고 하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우레의 소리에 집중해 보려고 했는데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시네요. 어떤 내용이 담긴 것일까요?
우레는 아마도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전 심판과 같은 내용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것을 굳이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꼭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계시해 주시지만 알지 않아도 될 것은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니까요.
이어서 힘센 천사가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힘센 천사는 하나님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맹세했는데 무엇을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것인가요?
네, 바로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하고 해체할 권한도 갖고 계십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이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북신원 성도님들,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 즉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의 사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 9절입니다.
하늘에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옛적에 이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똑같은 일이 있네요.
잘 보셨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을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에스겔처럼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타락한 동포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듯이 요한은 세계 모든 만민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잘 소화시켜 가슴으로 느끼고 손발로 실천하고 전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먹는 것은 요한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이기도 하네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교회는 역사와 시대 앞에서 예언하는 소명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먹은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닿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배에선 쓰고 입에선 꿀같이 달다 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쓴맛과 단맛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쓴맛일까요?
우리가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 측면의 것들이 쓴맛이 아닐까요? 심판이나 고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박해와 순교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자기 십자가, 고난, 조롱과 멸시, 핍박과 박해, 순교는 쓴맛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의 단맛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는 것들이 단맛이 아닐까요? 구원, 은혜, 사랑, 영광, 보호, 위로, 축복과 같은 것들이요.
네, 아주 두 분 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을 통해 쓴맛과 단맛을 동시에 지닌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말합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은 다시 험한 사명을 받고 있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게 다시 예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말씀을 받아 먹을 정도로 갈급하게 사모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부어져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힘센 천사는 성전을 측량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힘센 천사는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측량과 동시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네요. 성전과 제단을 측량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측량한다는 것은 어떤 일의 완성과 마감을 전제하고 쓰는 말입니다.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곧 교회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측량한다는 것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교회를 보호하여 완성하겠다는 바로 그 뜻이죠.
참 감동적인 말씀인데 쉽게 넘길 뻔했습니다. 에베소에서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성전인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고 완성시킬 거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니 교회는 보호하고 완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측량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성전 바깥 마당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어가시는 교회이지만 한시적인 고난도 있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성전 바깥 마당이 집합일 기간이 42달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뜻이 담겨 있나요?
네, 42달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1260일, 한때 두때 반으로 여러 차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짓밟히는 박해의 시기가 있을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간 역시 임의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절대로 성경을 마음대로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계시의 통일성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어서 힘센 천사는 두 증인에 대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하는 일은 요한이 온 세상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듯이 바로 그 두 증인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복음 전도를 두 가지로 압축하면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이 중 굵은 베옷은 회개를 촉구하는 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42달과 일치하는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나오는데 1260일이네요.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과 핍박을 받는 기간이 동일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숫자들은 모두 같은 기간을 말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로 6절입니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주 터초대니 만일 누구든지 너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어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먼저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앞서 나온 일곱 촛대는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두 촛대는 증언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둘은 증인의 최소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워가는 기쁨이 쏠쏠하네요. 그런데 목사님,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도 구약에서 본 것 같습니다. 스가랴사의 예언 아닌가요?
맞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선지자는 일곱 등자를 가진 등잔대와 그 좌우편에 두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천사에게 이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묻자 천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당시 성전 재건의 주역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우선 적용된 말씀이군요. 성전 이전도 쉬운 일이 아닌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두 사람은 성전 재건을 완성하죠. 그 비결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로 표현한 것은 왕족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전 건축 사역을 완성한 것과 같이 두 증인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엘리야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1260일 동안 세상에서 예언 사역, 즉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 8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1260일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교회는 세상의 박해를 받아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어떤 존재인가요?
네,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에 자세하게 소개되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 통치자를 상징합니다. 두 증인은 큰 성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교회를 유혹하고 박해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음행의 도시 소돔과 환난의 도시 애굽으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보호하는 교회지만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음행과 환난과 핍박을 마주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세상을 이겨낼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증인은 사흘 반 동안 시체가 장사 지니지도 못하게 버려둠을 당하는 최악의 수치를 겪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에서 나오는 골짜기에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듯이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교회가 지상에서 복음을 전해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잠깐의 고난의 시기가 있지만 교회는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두 증인의 사역의 결과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입니다.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7천명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2인 나팔 대접 심판으로는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으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군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은 택하셨지만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교회의 전도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밀어내 보이는 전도로 구원 사역을 진행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반하나님적인 세상, 북서전처럼 살벌하고 삼엄한 세상 속에서 고난과 조롱이 따를 것이지만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사역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아멘.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눌 내용이 많아 대망의 일곱 번째 나팔 심판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서 다루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수른 성도님들, 힘센 천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 예수님이 인을 떼신 두루마기를 들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의 대행자로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힘센 천사는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으며 온 세상에 선포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최후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며 일곱 번째 나팔이 들리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배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꿀처럼 단 말씀의 두루마기를 마리를 먹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에 대해 예언의 사역을 받은 것입니다.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교회도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는 두루마리의 쓴맛과 같은 잠깐의 환란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복음 전도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완수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요한에게 나타난 힘센 천사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 있고 땅과 바다를 밟을 만큼 거대하며 예수님이 인을 떼신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음을 알려주며 힘센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두루마리의 심판이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요한이 힘센 천사의 손에 든 말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으로 받아 먹자 배에서 쓰고 입에서 단맛이 났음을 알려주며 말씀에는 고난과 축복의 양면성이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두 증인이 42달, 즉 1260일 동안 굵은 배옷을 입고 요한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핍박받아 죽임당하지만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경험함을 알려주며 42달과 1260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 교회가 잠시 박해 받지만 결국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임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말씀 증거의 사역으로만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됨도 함께 가르쳐 격려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